예, 오늘 말씀은 작은 차입니다. 작은 차이. 일본의 그 전기 제품 파나소닉의 창업자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쓴 아주 간략한 글 중에 수도원과 감옥은 똑같다는 겁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똑같다는 겁니다.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철저한 규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한 자유가 없고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옥은 타의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조금만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 겪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자유로 가는 겁니다. 자유로 가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엔 또 그만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아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 건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 있지만 감옥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 사람이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과 감옥,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란 하나로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삶 속에 아주 사소한 겁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 사소하고 작은 것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었는데 그 습관 어렸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평생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내 몸에 내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내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도 되고 그 잘못된 습관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그 조그만 습관 하나로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그마한 것 하나가 엄청난 차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라 교회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두 교회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라 교회나 둘다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똑같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성경을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축을 삼고 그리고 다른 시가서와 예언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또 각종 그 명절, 그 성경이 요구하는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두 지역에 있는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 삶의 방법이 커다란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둘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게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예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오늘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 전도한 일행을 지금 잡아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 12절인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자, 말씀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12절 전반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NASB 영어 번역을 보면 아주 번역을 잘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any of them therefore believed. Many of them,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었다는 겁니다. Along with, 함께 믿었는데, a number of prominent Greek women and men. 그러니까 고상한 헬라 여자와 남자들과 함께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이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있냐면 베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시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게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지만 1차, 2차 바울의 전도에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 가서 전할 때마다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항상 도망다녔습니다. 비시안디옥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끌려간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올라온 겁니다. 그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 그래서 돌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처음으로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베라에서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이유를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건 어떤 것이 되냐면 죽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경죄입니다. 예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즐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죄이기 때문에 돌 던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건 아무런 그들에게 그 믿음에 신앙을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11절 다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워서. 자, 이 말씀은 비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다.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비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약간 더 너그러운 겁니다. 약간 더 너그러운 겁니다. 조금 더 너그러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정의나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달이 쓴 책에 그 처음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예화가 있냐면 미군들이 저 중동의 어느 산악지역에 특수부대가 잔입을 했습니다. 작전을 하러 갔는데 작전을 하러 가다가 양치는 목동을 만난 겁니다. 목동을 만나면 그 특수부대 그 수칙상 그걸 죽여버려야 됩니다.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 사람의 자신들의 위치를 적에게 알려주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특수부대 군인들이 거기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목동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살려주자는 겁니다. 살려줬습니다. 살려주자마자 이 목동이 누구에게 갈렸냐면 적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군들은 많은 미군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그럼 미군들이 적진에 들어가면 목동 같은 어떤 민간인을 만나면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살려고 죽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고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미군이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선과 악의 경계선을 짓는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좀 너그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너그럽다고 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천사 아닙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보다 너그럽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해서 그들이 악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이 좀 너그럽다는 것은 약간 너그럽다는 겁니다. 조금 너그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1절 보세요. 전반절에 11절 전반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더 너그러워서 조금 더 너그러운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더 너그러울 수 있는가? 그 이유가 1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1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금 성경을 상고해 본 겁니다. 그래서 상고했다는 것은 아나크리틱이라는 단어 썼는데 아나크리노라는 단어 썼는데 아노크리노라는 것은 뭐냐면 비평하다, 생각하다, 논쟁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모세오경과 시가사와 예언서를 갖고 지금 바울의 복음이 맞는가 틀리는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상고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그냥 묵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헬라로만 아노크리노입니다. 크리틱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틱, 크리노 그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확인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합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나의 신학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상황과 입장과 환경에 따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복음을 주십니다. 나의 신학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복음은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되면 나는 그 말씀 갖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내가 시험해 보고 싶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때로는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심이 증거란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어떤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내 것이야 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보시면 하나님이 God입니다. God이라고 그럽니다. God라고 하고 골드를 금덩어리를 GOLD입니다. 근데 여러분 God하고 God하고 황금 골드하고 차이는 스펠링이 하나 차이입니다. L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골드에서 L을 빼면 갓이 되고 갓에다가 L을 넣으면 골드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혼을 갓, 하나님을 찾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로 주어진 생명, 거기에 대한 감사와 확신과 또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드를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골드라고 말했던 것은 뭐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능력과 위로와 힘과 격려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거 쉬운 예인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 땅에 뭘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가서 GOD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풍성함과 여유를 주신 겁니다. 제가 이따 너그럽다는 말씀을 다시 풀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골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남미의 콘키스도는 어떻게 왔습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골드를 찾으러 왔습니다. GOLD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GOD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결국 골드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GOD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골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위로와 힘주심과 격려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GOD를 찾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 우리 그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럽다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환경과 삶의 그 주변 여건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풍성하고 왜 여유가 있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산할교 교인보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그럽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 헬라의 의미는 오픈마인드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큰 마음이 됐다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유와 너그러움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11절 보세요. 한 가지를 더 주시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너그러워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너그러워질 때 상대방에게 너그러워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된다는데 이 간절하다는 마음 그 헬라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축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중심축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뭘로 기울어졌냐면 하나님에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오늘 사람에게 너그러우면 내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축이 넘어가면 내가 사람에게 너그럽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내가 사람에게 너그러우면 내 마음이 중심축이 하나님께 넘어간다는 겁니다.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이 22장 35절 40절 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너그러우면 누구에게 너그러운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너그럽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때 내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시장에 있는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베라야까지 또 쫓아온 겁니다. 1차 전도 때 BCD 안디옥이었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별 그 감흥이 없는데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로 바로 돌에 쳐서 죽여야 될 그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니 반대입니다. 돌 주고 쫓아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대 행동합니까? 무엇 때문에 반대 행동을 합니까?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오로지 하나입니다. 무엇을?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도 나의 복음, 나의 신학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신학이 없고 나의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 가서 돌로 치자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돌 들고 가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신앙의 주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 진리성을 모르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뭘 갖고 사는 겁니까? 유대인의 전통 갖고 사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월삭 지키는 거, 음식 먹는 거,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그 전통으로 사는 겁니다. 그 전통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나의 신학이 없기 때문에 너그럽지 않은 겁니다. 너그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돌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치러 가는 겁니다. 너그럽지 않으니까 고대에 뭐가 생깁니까? 말씀에 그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축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항상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인간의 욕망과 욕정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두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돌 두고 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믿는 복음과 맞지 않아서 자신들이 믿는 말씀과 맞지 않아서 치는 것 같지만 그 돌이 누구의 향해 던지냐면 하나님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신앙, 나의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쩌면서 헛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 사소한 차이는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이 내 환경과 내 입장과 내 삶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야지만 삶이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되지 않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버리면 그 말씀에 따른 지금 그 무서운 일을 대사님과 교인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너그럽게 하고 너그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한다는 이 말씀,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